아주 오래전 몽골의 초원을 뒤덮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도 희생자였죠. 두 눈을 잃게 된 소년이 저승에 가자 염라대왕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소년, 그가 선물로 고른 건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몽골 초원에서는 안 못 보는 한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를 만난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고난은 그저 견디라고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암흑기를 헤치고 살아남아서 새 길을 여는 것. 옛 이야기가 건네는 오늘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노라 존스의 노래 Those Sweet Words 들려드리면서 11월 12일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옛 이야기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 정말 깨닫게 되는데요. 아마 매주 함께하는 이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11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 신화와 더불어서 그의 원전이 되는 작품들과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푸짐한 공부상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양 고전학자인 강대진 교수 모셨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뵈니까 더 네. 친근하고 좋은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미 씨가 강대진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강대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호메로스의 일리어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홍익대 겸임 교수이자 정암학당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양 고대 작품들의 번역서뿐 아니라 해설집들도 쓰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옛 사람들의 세상읽기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서사시 두 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정암학당의 연구원이자 홍익대학교 겸임 교수인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 신화를 여는 신들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미 씨, 네. 일주일 됐다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잊어버릴 수 없지요. 예, 계속 필기해가면서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맨 처음 생긴 시인은 카오스 그리고 가이아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라노스, 크로노스와 레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제우스와 헤라, 자식 세대인 아폴론, 아테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요.
네네.
세대 간 신들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웅들의 시대를 열었던 페르세우스를 만나봤는데요. 네. 교수님,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들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해요.
네, 그렇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런 영웅들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네, 그렇겠죠. 아마도 그리고 옛날에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영웅들은 이 세계 괴물들을 없애줘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만한 대로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현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거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네.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됐을 겁니다.
네.
현재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뭐 이 영웅 이야기라는 것이 상당히 판타스틱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하신 고전들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을 차례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인물은 페가수스를 차지한 영웅 벨레로폰이네요.
네.
이 벨레로폰이 이룬 업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벨레로폰이라는 이름으로만 국내에 알려져 있는데 네. 벨레로폰 테스라고 하는 긴 형태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 같은 사람이군요. 벨레로폰, 벨레로폰 테스.
한국에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벨레로폰만 나오지 벨레로폰 테스라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어쨌든 이 분은 그 페가수스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뤘던 페르세우스 이야기에 바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 그림에 보면은 페르세우스가 그 페가수스를 타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페가수스는 페르세우스가 차지한 게 아니라
네.
여기 벨레로폰이 차지하게 됩니다. 저기 지난번에 페르세우스의 최대 업적이 말하자면 메두사를 죽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죽을 때에 메두사는 포세이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베이면서 신에게서 나온 건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아마도 포세이돈이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말의 모습을 네네.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인간의 모습 크리사우르 황금의 칼이라고 하는 인간 아이 비슷한 존재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입니다. 요 페가소스를 차지한 이가 벨레로폰인데요.
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말이 나타났다는 걸 알고서
네.
이 말을 차지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는데 요 벨레로폰은 아테네 여신의 신전에 가서 자기가 그 말을 얻도록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대요.
네.
근데 잠에 그 꿈속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황금 제갈을 주었고
네.
깨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황금 제갈이 있더라는 겁니다.
음흠.
왜 하필이면 아테네 여신이냐. 아테네 여신에게 우리 나중에 목마 얘기도 한번 봐요.
네.
말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 게다가 제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물건인데 큰 동물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의 여신하고도 어울리고요.
아.
어쨌든 벨레로폰이 이 황금 제갈을 가지고서 페가수스가 잘 나타난다는 샘가에 갔더니 페가수스가 와서 그것을 보고서 제 발로 걸어와서 제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제 발로 제갈을 받았군요.
네네. 히라보로 샘이라는 말이 빼개라고 하는데 그게 페가수스하고 관련 있는 걸로
네.
네, 빼개 페가수스. 그리고 말이 걷어차서 생겼다라고 하는 히포크레네 뭐 이런 저기도 샘도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벨레로폰의 사연은요, 그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를 차지했다는 거하고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삼중괴물 키마이라를 죽였다라는 것,
네.
그건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자의 모함을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 벨레로폰은 사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웃나라 왕에게 의탁했어요.
네.
옛날에 왕들에게 일종의 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죄 씻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요.
네.
거기 가서 있는데 그 왕의 부인이 벨레로폰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모함해요.
네.
이런 거를 높으신 분의 부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모함하는 거. 요거를
네.
보디발 모티프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네. 네.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일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 잘 안 되니까
그러죠.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나중에 꿈을 풀어서 나오지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보디발 모티프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벨레로폰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이름들은 좀 빼고 하겠습니다.
네네.
벨레로폰을 데리고 있던 이 왕이 그 다른 사람에게로 자기 장인에게로 이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집에 그동안 데리고 있던 손님을 해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것을 보호하는 제우스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 보냈는데요. 장인은 사위가 자기한테 보낸 사람이니까 잘 접대를 하다가 이 사람 그 소개장 가져온 것 좀 보자 그랬더니 죽이라는 거예요.
아하.
역시 또 접대한 사람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괴물 퇴치해라. 그리고 아. 키마이라를 퇴치하러 보냅니다.
네.
여러 동물 모습이 섞인 거 키메라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예, 예.
옛날에 무슨 파페라 가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랬는데요. 이 동물은 앞은 사자, 가운데는 염소, 뒤는 뱀으로 되어 있는데 염소 부분이 좀 안 무서운 것 같죠?
네.
근데 염소도 크면 무섭고요. 이 동물이 불을 뿜는데 염소 입에서 불을 뿜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키마이라라는 이름 자체가 염소라는 뜻이어가지고요. 세 가지 모습 중에 대표하는 게
네.
그 동물을 대표하는 게 염소입니다. 그거를 퇴치해요. 뭐 대개는 페가수스를 타고서 높이 날면서
네. 불길이, 불을 뿜은.
예, 불길이 닿지 않는 데까지 가가지고 화살을 날려서 화살이 녹으면서 입을 막아가지고 뭐 이겼다 그런 판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가서 아마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보냈는데 영웅들 절대로 안 죽고 퇴치하고 오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네.
그 괴물 퇴치하고 오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잘 싸우는 어떤 솔리모이라는 사람들과 싸워라 그러지 그들이 또 이겨요. 아마존들과 싸워라 그랬더니 또 그들을 이겨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네, 계속 네. 살아오죠.
그래서 직접 공격하려고 했더니 공격하던 사람들을 또 다. 찔러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벨레로폰은 좀 나중에 좀 안 좋게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오만해져가지고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로 올라가려다가
네.
지우스가 쇠파리를 보내서 페가수스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페가수스는 하늘로 가고 자기는 떨어져서 몸도 다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슬슬히 떠돌아다니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럽니다. 대개 영웅들은 뒤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까 봐요.
영웅 꿈꾸셨어요?
네, 영웅도 필요하죠.
그렇겠죠. 예.
그 아까 전에 그 벨레로폰이 일을 해결하는 과제들이 신랑감의 시험의 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동화에 보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라의 절반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준다. 맞아, 그런 사례가 꼭 있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옛날에 왕권이요. 왕자에게 전해지지 않고 공주를 통해서 공주와 결혼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위에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 우리 오늘 뒤에 가면 저 아가멤논 집안도 얘기할 텐데 거기서도 신랑감 시험의 예가 나옵니다. 신랑감들 한 번씩 시험해 봐야 되는데 괴물퇴치하라는 걸로 여기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페거소스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쓸쓸한 노후를 맞게 되는 벨레로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영웅 아닌가 싶어요. 헤라클레스 만나볼까요?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기 때문에 뭐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의 단골 주인공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텐데 아버지인 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태어날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아르고스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스.
어느 영웅처럼 헤라클레스도 출생은 물론 성장 과정이 상당히 특별했겠지요, 교수님.
네네. 요 헤라클레스는 저 처음으로 기획 임신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들과 거인들이 싸우는데 인간이 올림포스 신들 편에 하나 가담해야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어서 제우스가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미 남의 부인이 되어 있는 알크메네라고 하는 이에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남편이요. 이 아내가 자기 집안의 원수를 갚아줘야지 신방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일을 처리하러 간 사이에 남편인 척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 그러는데요.
네.
그때 밤의 길이를 3배로 늘렸기 때문에 이 헤라클레스가 보통 사람 3배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한 300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옛날 사람들이 조금 약하게
우리가 3배 늘렸다는 거 보니까 제우스도 대단한
우리도 100배 이상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밤을 3배로 늘렸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그렇죠. 이 헤라클레스는 평생 헤라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헤라클레스란 이름이 헤라의 영광이란 뜻인데 그것 좀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특히 헤라가 제일 크게 좀 이 사람을 괴롭힌 것이 에우리스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태어나게 해가지고 헤라클레스로 하여금 그의 지배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정미 씨께서 읽으신 그 내용이요.
곧 태어날 페르세우스.
헤라가 그것을 듣고서 당신 지금 하는 말 맞다고 지금 확실하다고 맹세하라고 그런 다음에 가서 페르세우스의 자손 중에 다른 사람을 7달밖에 안 됐는데 먼저 태어나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헤라클레스가 그 에우리스테우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이 세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살인사건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툭 건드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기 음악 선생님을 건드려가지고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 못 받고 일종의 대안학교로 보내진 것처럼 그래서 시골 가서 자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헤라클레스한테 굉장히 미움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헤라에게.
헤라클레스가 헤라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큰 비극도 겪고 그것 때문에 12가지 위협을 이루게 됐다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연입니까?
네네. 그거는 특히 헤라가 갑자기 헤라클레스에게 광기를 보내가지고요. 헤라클레스가 미쳐서 식구들을 다 죽여요. 자기 자식들 죽이고 부인도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부인하고는 그냥 헤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가족을 죽였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정말 최고의 그 불행을 겪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델포이를 찾아가서 신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서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10가지 일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에우리스테우스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두 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있습니다.
되고요.
네.
그 12가지를 저희가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상. 그 12가지 위협을 마친 후에 헤라클레스가 급히 서둘렀던 또 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머지 두 가지도 추가해
뭐 그냥
주세요.
틀만 말씀드리면요. 네. 앞에 여섯 개, 뒤에 여섯 개 해가지고 앞에 거는 저 그리스 남쪽에서 한 거고 뒤에 여섯 개는 세계 사방과 그 주변을 다닌 거다. 이렇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시면
그렇군요.
되고요.
네.
앞에 것들은 주로 동물을 없애는 것들이어가지고 그 그리스 안에 있는 괴물들 없애는 걸로 돼 있어서 뭐 사자를 잡고
네.
맨 처음에 사자를 하나 그 이상한 사자가 있어요. 목을 졸라야지 그냥 죽는 칼이 안 들어가는 사자인데 그 사자를 죽여서 가죽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늘 사자 가죽을
그러더라고요.
걸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헤라클레스의 늘 이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독뱀, 이상한 머리 여러 개 있는 뱀을 죽여서 그 독화살을, 자기 화살을 거기 그의 독에 담가가지고 독화살을 만들고
네.
이렇게 처음에 두 개는 방어무기, 공격무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네 개는 농산일과 관련된 걸로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사할 때 그 우리를 괴롭히는 멧돼지, 사슴, 새떼 이런 거 퇴치하는 일들하고
네.
또 하나는 외양간 청소가 있어요.
네.
외양간 청소 약간 특이한데요. 이런 네. 일들은 일반적으로 여성 영웅들이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네,
건데.
아니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센이 목욕탕 청소하는
네,
거.
네, 네.
일반적으로 여성 영웅들이 하는 건데 헤라클레스가 하고요.
네.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여성화되는 사건도 한 번 있습니다. 여자에게 종살이하는 일이 있어요.
네, 여장하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은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외기가 괜찮습니다. 남쪽에 가서 황소를 잡아오고 북쪽에 가서 말을 잡아오고 동쪽에 가서 아마존 허리띠 서쪽에 가서 게리온의 소떼를 몰고 오고 그리고 또 한 번 저기 세상 끝에 가서 헤라의 황금사과 얻어오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승에 가서 저승의 개 케르베로스 데리고 오는 거 이렇게 여섯 가지로 그렇게 12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정말 뭐 파란만장하게 12가지 그 위협을 다 맞췄다는 게 놀랍습니다만은 또 두 가지 일이 더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급히 서두른 일이 그동안 자기에게 그 박대했던 자들을 공격해서 전쟁해가지고 복수하는 일이 있는데요.
네.
아까 원래 10가지였는데 두 가지 트집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그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그 뱀 휘드라를 퇴치할 때인데요.
네.
이게 뱀이 머리를 하나 베면 거기서 두 개가 솟아나요. 그래서 그걸 지지기 위해서 자기 그 조카 이올라우스를 불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인간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제우스에게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인간의 씨를 받아서 한 사람 신의 씨를 받아서 한 사람 그렇게 같이 태어났는데요. 이피클레스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올라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도와서 그 휘드라의 머리도 이렇게 찢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헤라가 거대한 개를 보내가지고 개가 막 물어서 헤라클레스도 자기 조카의 도움을 청했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에우리스테우스는 너 조카의 도움 받지 않았냐. 그걸 트집을 잡고요. 그리고 외양간 청소 때는 거기 몇십 년 동안 짐승 똥을 치우질 않아가지고 가득 차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가서 나 하루에 치우면 너 뭘 줄래? 그래갖고 10분의 1을 받기로 청소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에우리스테우스는 너 그거 청소비 받기로 했다며 나 그거 인정 못해. 이랬고요. 한편 그 외양간 주인 그는 또 너 남이 시켜서 하는 거라며 나 청소비 못 줘. 라고 해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때 청소비 안 준 그 왕에게도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전쟁을 하고 그럽니다.
청소비.
어쨌든 이렇게 복수를 하고서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네.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헤라클레스가 저승에 갔을 때 거기 저승에서 어떤 혼령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를 찾아갑니다. 데이아네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네.
마침 옆에 강물의 신이 찾아와서 구혼을 하고 있어가지고 두 구혼자가 거기서 맞붙게 돼요. 강물 신이 있다고 황소의 모습을 취하는데 헤라클레스가 그의 뿔을 부러뜨려가지고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사건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죽게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한동안 그 처갓집에 살다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네. 죽여 투건드렸는데 또 죽었습니다.
네. 너무 세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처갓집에 못 살고 다른 데로 떠나가는데 강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건너가지만은 자기 아내는 옆에 켄타우로스 반인 반마가 네네. 있어가지고 네네. 삭슬 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서 건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소스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그 자기 아내를 그에게 맡겼더니 네소스가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그럽니다. 어허.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화살을 날려가지고 네. 이 반인 반마 네소스를 쓰러뜨리는데 그가 죽으면서 데이아네이라의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혹시 당신 남편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지금 내 피를 받아놨다가 옷을 거기다가 적셔가지고 이 피라고 그러면 사랑을 되찾을 거라고. 그래서 그 피를 잘 받아놨는데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그 오이칼리아라는 도시를 함락하고서 거기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데이아네이라가 자기는 점점 나이 먹어가는데 젊은 여자가 온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 네소스의 피에다가 옷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헤라클레스가 그걸 입고 결국에는 그 막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게 어머나. 됩니다.
아하.
그래서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장작덤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스스로 타 죽은 것으로. 근데 다 탄 다음에 보니까 유골이 없어요. 그를 이렇게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가지고서 올림포스로 가서 제우스에게 신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헤라클레스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데이아네인 굉장히 좀 슬펐을
네네네.
것 같아요.
데이아네이라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어요.
네네. 보통 여자들이 죽는 방법은 아 이거 좀 끔찍하네요. 목매달아 죽는 건데 지금 그 데이아네이라의 그 종말을 다룬 비극 작품이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는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죽는 것으로 그게 그 말하자면 성적인 경쟁에서 네. 기회를 놓친 여자가 약간 성적인 그 저기를 그 뭐 모습을 보이면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일부러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속아서 남편을 독살하게 된 건데 그 헤라클레스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려가 거기서 압사당했는 줄 알았더니 독살이었어요.
네네.
그 사정을 몰랐던 헤라클레스는 이미 목숨으로 용서를 구한 아내인데도 증오심만 그 데이아네이라에게 키우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들 필로스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서죠. 바로 이 내용이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에 소포클레스가 지은 비극인 트라케스 여인들에 담겨 있습니다. 강대진 교수의 번역본으로 낭독을 준비해봤는데요. 헤라클레스 역할은 강대진 교수가 그리고 아들인 필로스 역할은 남정미 씨가 연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감정도 돌아서실 겁니다.
재주 좋게 얘기를 시작했구나. 어쨌든 무슨 생각인지 말해라.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일은 좋은 결과를 바라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바랐다고? 오 악하나! 내 아비를 죽이고서?
당신께 사랑의 미약을 보내는 거라 생각하여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그 처녀를 보고서요.
그러면 트라키스인들 중에 누가 그렇게 대단한 약을 제조했더냐?
옛날에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합니다. 이 약물이 아버지를 사랑에 미쳐 타오르게 할 거라고.
아, 그랬구나. 불운한 나는 불쌍하게도 가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죽었어. 내게 더 이상 빛은 없도다. 아, 이제 내가 어떤 재난 중에 서 있는지 알겠노라. 가라, 오 아들이요. 내게 아비는 더 이상 없으니까. 나를 위해 너와 같은 피를 나눈 모든 씨를 불러라. 그리고 불운한 알크메네를 불러라. 헛되이 제우스의 아내가 된 분을 나의 마지막 말을 신탁 중에 내가 아는 만큼을 듣도록.
소름이 헤라클레스 역할의 강대진 교수님 그리고 또 남정미 씨가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 트라케스 여인들의 일부 읽어드렸어요.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정말 쉽게 이해도 됩니다.
네.
교수님 책 중에 비극의 비밀이란 책 있죠?
네네.
네. 그 히라 비극에서 찾아내야 되는 비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네.
비극의 비밀, 그래서 운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네. 비극에서 찾아야 할 비밀이 있다라기보다는 비극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종의 비밀을 가르쳐드리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한 건데요.
네.
히랍 비극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의 운명에 보내는 애도의 노래라고 규정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리스 비극에서 애도보다는요, 인간이 그 불운 속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존엄한 존재인지, 그 내면의 힘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네. 보여주는 게 비극의 핵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헤라클레스도 마지막에 죽는 장면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막 자기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를 알고 막 광기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죽자라고 하면서 인간이 저 일리아스에서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킬레우스가
네네.
그거를 의식하면서도 그거를 오히려 인간의 어떤 존엄함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데
네.
비극 작품들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들 운명극이라 그러는데 그보다는 그 운명 속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자기의 존엄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위대한 분투를 찬송하는 것이다. 히랍의 비극은 정말 멋진 말씀 주셨는데요.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에 대한 신화 내용은 물론이고 관련된 비극 작품도 읽어봤습니다. 1부 퀴즈 드리고 나서 다음 영웅 만나볼게요. 정미 씨.
네. 그리스 신화 속 이 영웅은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너무 힘이 세서 어려서부터 사고를 많이 냈지만 위대한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네메아의 사자와 휘드라를 퇴치했고요. 저승에 붙잡혀 있던 테세우스를 이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죽은 뒤에는 신의 반열에 오른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대진 교수님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네. 1번 페르세우스, 2번 아킬레우스, 3번 헤라클레스.
네. 흔히 헤라의 영광으로 해석이 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 속 영웅입니다. 1번 페르세우스, 2번 아킬레우스, 3번 헤라클레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강대진 교수의 저서 옛사람들의 세상 읽기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로마서 사시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 커피 국어사전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히어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였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영웅인가요?
예,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
요 테세우스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페르세우스하고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긴 페르세우스는 아버지가 신이고요. 이름이
네.
짧은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테세우스는 사실은 그 아테나의 거의 첫 번째 왕, 여러 작은 그 마을들을 모아가지고 도시를 만든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화와 역사의 중간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요 분은 헤라클레스를 본떠서 거의 만들어진 영웅이에요. 이유는요. 나중에 아테나이하고 스파르타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히랍 전체를 대표하는 영웅 헤라클레스는 스파르타가 자리 잡고 있는 도리스 지역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테나이가 자기네도 그런 영웅이 있었으면 원했어요.
아.
그래서 테세우스를 이렇게 키운 건데
네.
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세우스도 몽둥이를 주로 갖고 다녀요. 근데 몽둥이가 헤라클레스의 전형적인 무기이고요.
네.
헤라클레스가 했다는 모험을 거의 다 테세우스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영웅들은 대개 태어날 때 조금 이상하고 그 중심적으로 죽인 괴물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요 태어날 때 얘기를 조금 하죠.
네.
그 아테나의 왕인 아이게우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요. 두 번이나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딜포의 신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신탁이 내려졌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포도주 자루를 열지 말아라.
어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피테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피테우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어머.
그래서 그날 밤에 손님 방에다가 자기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아이가 바로 테세우스입니다.
그 포도주를 열지 말라는 의미는 뭔가요?
포도주 자루가 옛날에 이렇게 그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길쭉하게 만든 자루 그런 거였는데요. 아마도 어떤 성적인 행동을 이렇게 얘기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이제 당신이 아이 낳을 때가
이세를,
됐으니까
이세를
다른 지역에서 여자와 잠자리 같이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란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걸 다른 먼저 데서. 알아채고
네네 그렇죠. 피테우스가 그래서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뛰어난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테세우스
네네 그 사람이 테세우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테나이로 돌아가면서 벌써 그 아기를 가졌다는 거 알고 이 아이가 조금 크면은 내가 바위 밑에다가 물건을 두고 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테세우스가 성장해서 그 바위를 들추고 거기에서 칼과 신발을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요거
우리나라
그렇죠. 주몽과 유리 이야기에서 유리왕이 주몽 찾아갈 때 바위 밑에서 칼 가져가죠. 그 밖에도 바위에서 칼 뽑아가지고 왕 된 사람으로 저기 아서 왕 이야기의 꼬맹이 아서 엑스칼리버라고 칼을 뽑잖아요. 요것에 왜 칼하고 바위가 연결되고 왕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미르체알리아데가 그런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한 철은 그 저기 운석에서 나온 운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그 당시 왕하고 마법사하고 구별되지 않고 마법사가 대장장이 일도 할 때 돌에서 철을 뽑아내는 그러한 위력이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재밌네요.
어쨌든 이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배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좀 이 좀 위협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게다가 요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보다 약간 아랫사람이에요. 삼촌 조카 사이라고는 할까?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마침 그때 뭐 어디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위험해져 있어서 악당들을 다 퇴치하기로. 요 테세우스는 좀 뒷시대에 만들어진 영웅이어서 그런지 그가 만난 악당들도 상당히 개명하게 뭔가 저기 도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뭐 몽둥이 휘두르는 자하고 싸워서 몽둥이를 빼앗고요. 소나무를 휘어서 사람들을 날려버리거나 찢어 죽이는 존재는 또 소나무로 그렇게 하고요. 대아사나이가 또 있습니다. 자기 발을 씻게 한 다음에 걷어차서 절벽으로 사람들을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대아사나이 스케리온이라는 자는 역시 또 절벽으로 똑같이. 떨어뜨려 죽이는 따라쟁이에요.
그러네요.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주렴.
이렇게. 정말 눈에는 이해는 이해했군요.
그리고 싸우는 동물도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이상한 괴물들 아니고요. 뭐 돼지나 소하고 싸우는 걸로 가축과 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인 느낌으로 좀 내려온.
맞아요. 우리 현실에 가까워
테세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롤모델이 헤라클레스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좀 큰 괴물이랑 맞서 싸우고 싶은데.
헤라클레스가 벌써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헤라클레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헤라클레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기네가 이 세상을 문명된 땅으로 만드는 것처럼 헤라클레스가 옛날에 괴물들을 없애가지고 이 세계를 살만한 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서 로마 사람들은 나의 헤라클레스여 이런 저 감탄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테세우스의 모험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 사나이를 만났을 때인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침대에 눕혀봐서 길면 남네 죽이고 모자라면 모자란 애가 잡아당겨가지고 죽이고 그런 자였는데 아마 크니까 그랬겠죠. 프로크루스테스는 큰 사람이 오면 작은 침대에 눕히고 작은 사람이 오면 큰 침대에 눕혀서 죽였다는 얘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을 좀 엄밀하게 안 만들어 놓고요. 아무나 걸어가지고 벌 주는 그런 법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미움을 사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면 테세우스도 여자로 인해서 좀 제거하려고 했었던 여자가 있었네요. 메데이아?
테세우스가 도착했더니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 메데이아라는 여자는 사실은 아르고호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여가지고 약간 연대가 안 맞는 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마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아이게우스에게 내가 당신 약을 써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테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메데이아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먼저 저 사람이 당신을 해치러 온 거니까 마라톤에 가서 황소와 싸우게 해라. 그랬더니 테세우스가 황소를 싸워서 제압하고 와요. 그러자 직접 독약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알아보고서
자기가 두고 온 칼이니까.
그래서 메데이아는 달아나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 테세우스 하면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이야기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 모험과 관련된 인물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의 시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일단 이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의 아내가 황소에게 반해서 암소 속에 들어가서 나무로 만든 가짜 암소 속에 들어가서 황소와 네. 결합해가지고 옛날 얘기 이상하죠? 그래요. 그래서 낳은 아이인데요. 네.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사람입니다. 네. 옛날 사람들 어유 괴물 태어났네 그리고 뭐 죽일 법도 한데 영어로 몬스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영어에 그 다른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예, 같은 예, 예. 어근이 들어있어요. 그 괴물은 신들께서 인간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뜻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거라고. 그래서 이 괴물 어떻게 할까요? 신께 물어봤더니 미로를 만들어서 미궁을 만들어서 가두어라라고 해서 다이달로스가 아주 교묘한 장인입니다. 그래서 미궁을 만들고 아테나이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로 주었어요. 아테나이가 그 전에 미노스의 아들을 죽게 해가지고 전쟁이 네. 났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테세우스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추첨해서 몇 사람을 거기로 보내게 됐습니다. 대개 뭐 남자 여섯, 여자 여섯을 매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보냈다고도 하는데 네. 테세우스가 거기 끼어서 갑니다. 대개는 자진해서 갔다고 하는 게 제일 멋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리고 검은 돛을 달고 가는 걸로 돼 있죠.
네네.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미노스의 딸이 이 테세우스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고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시를 밖에다 묶어놓고 풀면서 들어가면 된다고.
다시 또 그 시를 따라서 나오면
네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뭉치하고 네. 칼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하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건데요.
네.
나중에 이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그 도망치다가 아리아드네는 낙소스 섬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냥 거기서 깨져버려요.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실뭉치 왜 그랬는지 네,
몇 그 왜 버렸는지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네.
도움은 받았지만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설명도 있었고 그런 일 있다금 있죠.
아 그렇군요.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 아니었군요. 아, 그런 거였어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했지만 신들이 헤어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헤어졌다라는 건데 이 아리아드네는 거기 있다가 디오니소스가 지나가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서
다른 미안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검은 도출 단체로 계속 집에 가가지고
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혹시 승리했으면 흰 돛을 달고 네. 오긴 했는데 검은 돛이 그냥 오는 바람에 물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테나의 왕이 됐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뭐 다이달로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다이달로스는 그 이카루스의 아빠였죠.
네, 네. 예. 그렇죠. 다이달로스가 그만 거기를 떠나고 싶었는데 미노스 왕이 보내주질 않아가지고 아들 이카루스와 같이 날개를 만들어 달고 하늘을 날았다고 최초의 비행자였는데요. 요 저 이카루스 비행소년이네요.
네, 그렇죠? 비행소년이었네요. 네,
아버지께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까이 갔다가 맞아요.
가죠.
날개를 붙여놓은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젊은이의 무모한 도전과 좌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역시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네.
비행기 역학에 대한 책 찾아보니까요.
네.
이거 최초의 비행소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네.
아마 그 높이까지 올라갔으면 얼었다가 죽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죽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올라가면은 그 열권감 너무 추우니까
네.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테세우스에 이어서 살펴볼 다음 영웅은 한 명이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이아손이라는 영웅을 중심으로 여러 영웅들이 모여서 모험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험난할지도 모르는 그 여정에 합류했는지 이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저희들에게 그냥 들려주시죠.
네. 네. 아르고호의 모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야기 사실 간단합니다. 히랍에서 여러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이아손이라고 하는 영웅을 중심으로 당시 알려진 세계의 동쪽 끝 콜키스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몇 군데 들러서 모험들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그 눈먼 예언자 피네우스를 괴롭히던 하루피의 아이 하피라고 하는 존재들을 물리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콜키스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왕이 황금 양털 그냥은 못 주니까 불을 뿜는 황소와 싸운 다음에 멍에를 걸어서 밭을 갈고 용 이빨을 내가 줄 테니까 땅에다 뿌려라. 그러면 전사들이 솟아날 텐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방금 우리 들은 아리아드네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거기에 공주인 메데이아가 조금 전에 나왔었죠.
네네.
메데이아가 이하선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마법의 약을 줘서 무사히 지금 한 그 과업을 해요. 그래요. 그 불뿜는 소와 싸워서 네. 역시 씨를 뿌리고 땅에서 솟아난 전사들과 싸웠다고요. 그런데도 왕이 황금 양털을 주지 않아서 결국 그걸 가지고 도망칩니다.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오디세우스 요 사건은 트로이아 전쟁보다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오디세우스가 지나갈 길을 미리 돌아가지고 아테나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처음에 그 일을 시킨 왕이 이거 황금 양털 가지고 뭐 왕권 준다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 메데이아가 그 왕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하손과 메데이아가 쫓겨나고 또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해서 메데이아가 자식을 죽여서 복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하손도 나중에 불행하게 되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황금양털 이야기는 황금양털 찾아올 때 여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배신해서 안 좋게 끝났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르고호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중에서 또 이 오이디푸스 가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교수님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오이디푸스 가문은 굉장히 비극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아가멤논 가문과 더불어서 현재 남아있는 비극 작품의 거의 절반이 이 두 집안 이야기입니다.
네.
뭐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네.
그 테바이의 왕가에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님이 그 자식 때문에 죽는다라는 신탁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산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 아이가 이웃나라 왕의 양자로 자라났다가
네.
나중에 신분의 의혹을 품고서 델포이 찾아갔더니 이상한 신탁이 내립니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코린토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네. 원래 고향인 테바이로 돌아갑니다.
저런.
가는 길에 길 비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노인 하나를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고요.
그렇죠. 신탁대로 그리고,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핑크스와 마주쳐서 수수께끼를 풀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수수께끼예요. 네네. 아침에는 네 발, 점심 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데 이름 뭐냐?
사람.
네, 맞아요. 그걸 오이디푸스가 맞춰가지고
네.
거기 테바이를 고통에서 구해줘서 테바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과부가 되어 있는 왕비와 결혼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죠.
어머니요.
어쨌든 아이가 넷 태어나고 그때까지 번영하던 나라에 갑자기 질병이 돌고 기근이 돌아서 이게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전에 왕이 살해되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복수하지 않아서 이런 거다. 그래서 전에 왕을 누가 죽였는지 찾다가 보니까 차차 자기에게 혐의가 돌아오고요. 근데 코린토스에서 공교롭게도 그때 사자가 찾아와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도 같이 다스리라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래도 나는 어머니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서 난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하다는 듯이 내가 어렸을 때 당신을 주워다가 그 집에 줬다고 당신은 그 집 진짜 아들 아니라고. 그래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서
네.
사실은 옛날에 이 아이를 갖다 오이디푸스를 갖다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왕 죽을 때도 옆에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불려와서 모든 게 드러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찌르고 어머니이자 아내인 요카스테는 목 매달아 죽고 이렇게 해서 오이디푸스가 방랑의 길로 떠나는 게 이야기의 뭐 일단 한 단락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만 그래도 이 뭐 문자를 도입했다는 등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죠?
이 집안이 카드모스라는 이가 우리 지난번에 지우스가 네. 소로 변해가지고 그 에우로페 없고 도망쳤다 그러죠.
네, 네.
에우로페 오빠가 동생 찾으러 왔다가 못 찾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못 가고 세운 나라가 바로 테바이예요. 그래서 피니키아 문자가 그때 도입됐다 그래서
아하.
여기 문자를 전해준 그 테바이의 설립자 카드모스도 일종의 문화 영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안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오이디푸스요.
네.
요 사람에 대한 작품 소포클레스께 남아있는데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까지 만들어진 작품 중에 최고로 쳤던 그런 겁니다. 거기서도 역시 운명을 피하는 것보다는 모든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 그 오이디푸스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인간의 슬픈 운명보다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 오이디푸스 왕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잠시 읽어드려볼까 합니다. 예. 오, 조국 테바이의 거주자들이여. 보라, 이 사람이 오이디푸스로다. 그는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알았고 가장 강한 자였으니 시민들 중 그의 행운을 부러움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 누구였던가. 하지만 보라, 그가 무서운 재난에 얼마나 큰 파도 속으로 쓸려갔는지. 그러니 필멸의 인간은 저 마지막 날을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 할 수 없도다.
아무 고통도 겪지 않고서 삶의 경계를 넘어서기 전에는.
네, 필멸의 인간은 저 마지막 날을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할 수 없도다. 정미 씨가 지금 방금 읽은 오이디푸스 왕을 통해서 소포클레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은 뭐 우리 얘기하는 중에 자세히 말하기 그랬는데요. 네. 오이디푸스라는 말이 되게 어렸을 때 발목을 쇠꼬챙이로 꿰어서 버렸어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부은발이라는 뜻으로 처음에 죽을 때 발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라보로 오이다 그러면 알다라는 뜻이고 푸스는 발이거든요. 네. 발로 재어서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오이디푸스는 계속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명민한 변호사나 수사관 같이요. 시간과 장소와 숫자 같은 걸 차곡차곡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명민한 사람입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이 기원전 5세기에 벌써 히라베 인간이 합리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도 여기 살짝 들어있으면서 네. 아테나이의 그런 태도가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자기 어떻게든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진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앎에 대한 욕구 네네. 그리고 인간이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서도 거기에서 자기의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오이디푸스가 맨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가 불행에 빠지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규정했는데 곡선을 그리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작품들이 끝에 가서 살짝 일어나는 모습을 한쪽이 부러진 V자 모양으로 네네. 행운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는데요. 오이디푸스 왕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른 거는 원래 신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 그런 것도 거기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 옛사람들의 세상읽기 그리스 신화 읽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영웅들의 시대를 정리해봤고요. 2부에서는 트로이아 전쟁부터 시작되는 역사시대 속 여러 인물들과 함께 그 유명한 고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구절들도 만나볼게요.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정미 씨, 1부 네.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헤라의 영광으로도 해석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은 3번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김광석의 노래 광야에서 전해드리면서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 나누는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